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분명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가정을 통해서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대를 또한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정은 우리 인생을 가장 깊이 흔드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많이 울게도 하고 뼈아픈 상처를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만큼 중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가정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 각자마다 생각하고 바라는 가정의 모습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 복음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인간의 가정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일명 베스트 커플, 최고의 가정이었습니다. 부족함도 숨길 것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는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덩달아서 부부의 관계, 과정의 관계도 지금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으로 히브리어 단어로는 한 단어, 아에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 마치 우리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라고 숨바꼭질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위치 확인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묻고자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아담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담 지금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라면서 회복과 소망을 전제로 하는 관계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는 그 유토피아 같은 곳, 참된 기쁨과 행복, 평안이 넘쳐나는 곳.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외적인 이런 축복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진정한 축복, 그 핵심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전혀 막힘없는 교제 그리고 깊은 교제 속에서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온전한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불행은 세상의 요소의 결핍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부르시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 카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번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세우기 위해 초청의 의미로 지금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제일 불안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때가 불안합니다. 여기 웃으시는 부모님들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부모님들 몰래 큰 대업, 큰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았는데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자신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 이 반려견들이 조용해지면 유해진 이 배우가 크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안 돼! 안 돼! 하면서 크게 소리진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도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를 세우고자 지금 안 돼! 안 돼! 라며 우리에게 소리치시는데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방해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이제 동산 중앙에 나무와 열매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와의 죄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보는 것부터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성공을, 하나님보다 자녀의 성적과 스펙을,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더 바라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뒤집어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충만아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가정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의 자녀는 무엇을 보며 자라고 있느냐?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이 음성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간섭, 부담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완전히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도 부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즉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기 전에 바로 회복의 질문인 것입니다. 참소 고발의 질문 이전에 소망의 질문이자 하나님의 회복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용기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면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둘째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았더라.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예,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향하자 결국 그들이 예,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그들이 더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이 예,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은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예, 에롬입니다. 에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노출된 상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수치스러운 취약한 상태를 예,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수치심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지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강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교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예, 아룸입니다. 예, 에롬, 아룸. 발음이 참 비슷하죠? 에롬, 예, 뱀의 아룸. 그 강교함 때문에 인간은 예, 에롬의 자리, 벗음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예,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류 최초의 옷, 인류 최초의 예, 드레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즉 수치를 느낀 인간의 첫 반응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감추고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만든 이 무화과 드레스가 오래 갈까요? 예, 아니겠죠. 예, 햇볕이 들면 말라고 비틀어져서 또다시 새로운 잎으로 갈아야 되고 가리고 가리고 가려도 계속 만들고 가리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드레스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확장시켜보면 예, 시들고 말라 또다시 가리고 가리운 이 무화과 나뭇잎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이자 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류의 역사는 감추는 역사입니다. 왜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자 예, 최대한 완벽한 자로, 강한 자로 우리가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약점, 부족함은 최대한 우리가 감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는 100%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결코 포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 가정에서 적나라하게 예, 저의 모습을 예, 드러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말씀 사경에 예, 2주차 때 예,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내가 교육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퇴근이 조금 늦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날만큼은 아이들 하원시키고 예, 저녁을 준비하고자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배달 음식을 주문했어야 되는데 저 애들을 너무 사랑해서 예, 닭다리살로 만들어줘야겠다고 마트에 불이 가서 사가지고 불이 나게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짠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어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딱 보더니 노 하고 아예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만 예,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때마침 아내가 띠리리 타고 들어와서 예, 확 쏟아내고 불이 났게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화난 표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맞이했을까요? 예, 아니겠죠. 세상에서 없는 화난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면서 제가 속으로 야, 참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수치로 느끼고 있는데 이 벌거벗어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벌거벗음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서로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옷의 한계이자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무화과 잎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것들을 감추고 감추고 감추고자 그렇게 헛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끝내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인간은 무화과 잎으로 드레스를 만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짐승을 잡아 그 희생을 통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단번에 인간의 그 수치를 가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즉 죄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만 복음은 덮어주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복음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두면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물을 덮어준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감추는 가정이 아니라 고백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음 위에 멈춰선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더 나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가족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용서와 자유함까지 누리시며 나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1절과 12절에 먹었느냐, 먹었나이다 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칼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먹는다는 뜻이지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 것으로 취한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악한 영의 말을 자기 안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보다 자기 판단을 더 옳다고 여겨 불순종을, 죄를 자기 존재 안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죄를 책임지지 않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담은 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 여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라면서 은근슬쩍 하나님께도 그 책임을 지금 넘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 역시 13절 말씀에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빠진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책임 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보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 시시비지를 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는 왜 너 때문에 내가 힘드냐, 왜 나만 희생하느냐가 아니라 주님, 이 가정을 위해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요? 라고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역시 우리 애들,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먼저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진정한 사랑은 손해도 그리고 위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기억에 남는 뼈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미국 9.11 테러 사건입니다. 당시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혀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거꾸로 그 무너진 건물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소방관과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로 들어가면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뛰세요, 피하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잘못하면 자신 역시도 죽을 수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남을 구하고 도와주는 소방관이자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그들은 무너진 그 건물 안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왜요? 살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만 살려고 도망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살아있다면 누가 더 많이 이겼느냐,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누구든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요 백성이요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참되게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가수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여서 국제 변호사가 된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소은 씨입니다. 근데 그녀와 더불어서 그녀의 아버지인 이규천 씨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소은 씨를 비롯해서 두 딸을 행복한 인재로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소은 씨가 로스쿨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꼴찌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괴로워 펑펑 우는 딸에게 아버지인 이규천 씨는 이렇게 편지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소은아,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한 학기가 지나고 또 한 학기가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이고 1년이 지나가면 아주 잘하기 시작할 걸로 생각한다. 아빠는 내가 창피해하거나 자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망하지도 말아라. 아빠는 너의 모습 전부를 사랑하지, 한두 가지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명심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너의 모습 전부를 사랑하지, 한두 가지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아빠의 이 편지를 받고 이소은 씨는 그 힘든 시간을 툴툴 털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소은 씨는 바깥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가 정말 깊게, 정말 깊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관계, 특별히 가정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죄는 이 관계를, 우리 가정을 깨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끝내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 깨어진 과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아픔, 수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숨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부끄럽지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지구촌의 모든 가정마다, 자녀마다 가득 넘쳐나 항상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